로마서 9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이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뭐 신자들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로마서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7장과 8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비참했던 인간의 상태, 원래 인간의 목적, 그리고 불가능성. 이를 위한 하나님의 예정하신 선택과 또 부르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이시고 우리를 아들 삼으신 크고 놀라운 은혜. 끝으로 우리가 누릴 또 승리와 기쁨. 이 모두가 이 핵심적으로 참그 정리되어 있습니다. 뭐꼭 그럴 필요는 없겠지만 성경을 그단한장 소개할 수 있다면은 뭐 저는 주저하지 않고 이 로마서 8장을 꼽습니다. 실제로 뭐 저도 달달달 외우기도 했고요. 뭐 지금도 여전히 이한절한 절이 가슴에 사무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제각각 하나님의 자녀로 누린 말씀의 은혜가 크고 또 이에 관련된 각자 인생의 이야기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8장이 끝나면서 이제 사실 그 로마서는 절정을 지나게 됩니다. 그렇다고 이제 뒷부분은 별로 안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지침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로마서에 관한 이 책들을 보면은 1장에서 8장까지는 거의 뭐 전체 책의 뭐한 4분의 3을 써가지고 써놓고서는 이제 9장부터 끝때까지는 끄트머리에 조금 붙여놓은 이러한 책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제 그 정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좀 구체적으로 삶의 지침들이 나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그렇지가 않아요. 갑자기 뜬구름 잡는 듯한 이야기가 지금 나오죠. 별안간 이스라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9장에서 딱 11장까지가 그렇습니다. 신학계 내에서의 주장인데 어떤 학자들은 9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은 바울이 다른 글로 따로 써둔 것을 로마서에 끼워 넣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칼빈을 비롯한 보수적인 학자들은 바울에게는 여전히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절정에 이른 이 8장의 메시지를 마친 다음에 아직도 마음에 남아있는 자기 민족을 향한 애틋함, 이런 것들을 담아서 썼다고 봅니다. 뭐, 저도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이렇게 요즘 글쓰기 스타일과는 다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논리나 구성, 내용, 모두 있어서 그래요. 그럴 때 우리는 말씀에 있는 하나님의 영감성을 우선시해야지 우리의 지성과 감성을 우선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9장에서 이 11장까지의 내용이 이 삽입되었다거나 편집되었다고 보는 이들도 모두 그 하나님의 영감을 부정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 말은 보다 좀 신중하게 성경의 통일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좀 존중, 전통을 존중하면서. 여전히 교회의 주도인 전통에는 이 9장에서 11장의 내용이 전체 내용과 결함없이 연결되고 꼭 필요한 부분에 원래부터 위치해 있었다는 강력한 근거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논리에 따르면 사실 8장 다음에 9에서 11장 쏙 빼버리고 바로 12장 1절로 넘어가면 제일 자연스럽지요. 그래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로 넘어가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그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기고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제 너희 삶을 살아있는 제사로 드리라 라는 것이 참 자연스럽습니다. 그 12장 이후로 쭉 넘어가는 것이 가끔 이렇게 설교나 이런 것들을 들어보면요 7장까지 8장까지 쭉 강해를 해오다가 갑자기 12장으로 넘어가는 설교자들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논리상 자연스럽거든요. 이 9장에서 11장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에 관한 얘기로 따로 구성해서 이 독립적인 성경으로 봐도 내용상 무방하다 싶습니다. 그럼 우리 바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죠. 바울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였다고 하더라도 그 말이 곧 반유대주의자였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 특별히 이 바울 심정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여기 살다 보면 이 국적 포기하고 영국 국적 얻는 경우 많습니다. 미국에 사는 한인들도 대개 그렇습니다. 이 대부분 자녀들 때문에 두 번 고민하지 않고 포기하는 경우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일부러 이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막 힘을 쓰고 막 애쓰지요. 우리가 반일 감정이라고 표현하듯이요. 한국을 싫어하는 태도를 갖다가 그 혐한이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람들이 혐한, 뭐 against Korea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죠? 제가 그 개인적으로 경험한 바에 의하면은 미국이나 영국 할 것 없이 오히려 국적도 포기해가면서 이 외국에서 생활하는 분들이 더 애국하던데요. 나라 잘 되기 바라고 기도하고 안 좋은 소식 들리면 안타까워하고 현지인들에게 막 우리나라 뭐 좋은 모습 소개시켜주고 싶어하고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불렀지만 하나님 또 그렇게 부르셨지만 여전히 바울 마음에는 자기 동족 그 유대인을 향한 사랑이 있었고요. 그렇게 더 큰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강의할 때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어떤 새로운 동네에 전도팀이 딱 들어갈 때에 그 제일 먼저 자기 동족들이 자기 민족이 예배하는 그 회당에서 말씀 가르치잖아요. 이 바울의 심정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바울의 심정을 헤아려보면요. 우리는 왜 하필지 8장에서 로마서의 그 절정에 이른 다음 이 지점에 이스라엘 민족 이야기가 뜬금없이 나오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이들에게 이제 성경 암송을 시킨다면야 8장 다음에 바로 12장 외우도록 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8장 외우고 바로 12장으로 넘어갔었습니다. 외우기도 그게 더 편하고요. 이 머릿속에서도 이 논리가 막히지 않고 진행됩니다. 이런 것도 사실 그 신학적인 난제라면 난제일 수 있겠죠. 우리 9장에서 11장까지는 조금 큰 덩어리로 쭉쭉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9장에서 무엇보다도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부감이 컸던 민족이지요. 바로 자기 민족입니다. 그죠? 이스라엘. 그들에게 말 꺼내다 보니까요. 이 바울의 태도가 엄청 조심하고 신중합니다. 우리도 그렇지요. 좀 더 조심하게 되고 더 신중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1절을 보면은 같은 의미 말을 지금 세 번이나 쓰고 있어요. 바울의 조심성을 볼 수 있는데 내가 참말을 하고 내가 거짓말을 아니하고 내 양심이 증언한다 라고 하죠. 우리도 말을 하다가 강조하고 싶거나 특히 상대가 평소 의심이 많은 스타일이면요. 야 진짜 이거 맞다 진짜 맞다 내가 한 입으로 이거 두 말하면 내가 이 짐승 새끼다 막 진짜라니까 막 이렇게 좀 강조할 때 있습니다.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바울이 강조한다고 이렇게 쓰는 겁니다.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안 하고 내 양심이 증언한다. 이 세 군데가 지금 다 같은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자기 민족들에게 향하는 메시지가 되니까 더 조심하고 이 똑같은 말을 지금 재차 반복하고 있는 거죠. 3절에서는 뭐라고까지 하느냐 하니까 사실 모세가 하는 말을 흉내내는 표현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면은 모세가 주님께서 기록하신 책에 이 자기 이름을 지워버려도 좋으니까 우리 민족을 용서해달라고 비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더라도 너희가 예수를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수사적인 표현입니다. 이렇게 말해도 끊어지지 않을 줄 아니까 하는 말입니다. 바로 앞에 그 8장 끝에서도 자기가 그렇게 기록했죠. 사망도 생명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우리가 대상을 알기 때문에 하는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잘 아니까 그런 말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분이 아니니까 자기를 그 자기 주님의 책에서 지워버릴 분이 아니니까 할 수 있는 말인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간혹 이 다 큰 자녀들이 일을 저질러서 부모한테 혼나면은 야 너 이래서 되겠냐 너 이렇게 막 혼을 내면은 뭐 너 그러면 뭐 우짤낀데 뭐 때리치기라고 막 이렇게 부모한테 대들거나 뭐 친구한테 미안한 일을 해놓고 아 뭐 불만 있으면 배째라 뭐 한다거나 사실 다 상대방을 잘 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 이 부모가 내 때려 죽이지 못한다는 거 알거든요. 그러니까 막 부모한테 때리치기라 그러면 뭐 하고 뭐 친구가 배째지 못할 거 아니까 뭐 배째라 이런 말 합니다. 우리가 같은 말을요 아주 질 나쁜 사람들에게 못 꺼내거든요. 강도 실제로 강도 만났을 때 그런 말 꺼냅니까? 배째라. 걔네들 진짜 때려 죽일 수도 있거든요. 오히려 그때는 무슨 말 합니까? 아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지갑은 가가도 되니까 뭐 그냥 보내주세요. 우리가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지금 모세와 바울의 표현은요 이런 표현은 그들이 얼마나 이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는지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자기 책에서 내 이름 지워버릴지 안 지워버릴 사람 아닌가 알거든요. 내한테 저주하지 않은 사람인가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더라도 원하는 바라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잘 알고 있거든요. 그 대상을. 그러면서 다시금 유대민족의 조상 아브라함을 언급하죠. 그리고 다시 복음의 논리를 펼칩니다. 혈육이 아니라 약속이다. 하나님의 선택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뭐 이삭 말고도 많지 않았겠습니까? 뭐 성경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나 하나님 이삭 택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는 것이죠. 11절을 보면은 다시 이 논리의 핵심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어떤 행동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촉박시킨 것이 아니라요. 오직 하나님의 뜻, 즉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서 선택됐다는 거죠. 야곱과 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뭐 이 쌍둥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뭘 그 뭐 잘잘못을 가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뱃속에서 하나님 야곱을 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 바울이 뭐라 표현합니까? 야곱은 사랑하기로 선택하고 에서는 미워하기로 선택했다죠. 하나님 그렇게 하시고 또 했다는 겁니다. 이 칼빈의 예정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냥 예정론이라 하지 않아요. 우리가 정확히 말하면은 이중 예정론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더블이라 해요. 더블 프리데스티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은 사랑하기로 선택한 사람만 택한 것이 아니라 동시에 버림받을 자도 미리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소위 신자들을 택한 측면에서만 생각하는데 나머지 버림받은 자들도 하나님 미리 정하셨다라는 것이 이 이중예정론이 말하는 핵심입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의 지금 실제 삶과 윤리를 구성하는데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습니다. 이론상 이렇다는 겁니다. 우리 이거는 지식적으로 알고 가면 되는 것이지 우리의 행동의 변화를 유발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에는 이집트 그 파라오 얘기가 나오죠.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라며 시작합니다.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너를 세웠으니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역할을 맡기려고 바로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때 죽이려고 빌라도를 선택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성도들을 선택한 뿐만 아니라 저주받을 자 역시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습니다. 18절 끝부분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자를 또 어떻게 한답니까? 완악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악하게 하는 자도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겁니다. 완악한 자를 세우시는 것도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이쯤에서 우리 하나님 그 참 많은 오해 받으십니다. 오래전에 한국에서 사역할 때요. 주일 예배 마치면 아내와 함께 그 신림동 그 고시촌에 있는 추어탕집에 가곤 했습니다. 그 추어탕집이 여러 군데 있는데 거기 참 유명한 집이 있었어요. 제가 그 추어탕 좋아해가지고 그 자주 갔습니다. 제법 입소문이 나가지고 유명한 가게였어요. 복작복작하게 앉아서 먹고 있는데 주인 할아버지가 나와가지고 저희 바로 옆에 테이블에 추리링 차림으로 앉아있는 4명 앉아있는 이 고시생들한테 이런 막 물어보는 거예요. 아이고 이 공부한다고 엿보여 하면서 고시생들한테는 이 1,000원씩 빼줄 테니 많이들 들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 당시 6,000원이었는데 1,000원 빼면 5,000원인 셈이죠. 제가 그옆 테이블에서 아니하고 묻고 있다가 그 소리 들었어요. 저한테는 안 물어보는 겁니다. 주일 사역 마치면 그 양복 입고 이제 있으니까. 물어봤으면 뭐 저도 뭐, 아, 내일부터 공시 공부할 겁니다. 해가 저런 깎았을 긴데. 그뭐 그때 좀 억울하긴 하던데. 그렇다고 생각해보면 그 하등 억울할 일이 있습니까? 주인 마음이죠. 주인 마음 아닙니까? 저도 가끔 그 우리 성도님들이라든지 뭐 다른 교회 성도님들이라도 또 저를 아는 분들이 하는 식당 가면요. 제가 막 그러지 말라 말라 이래 해도 뭐 목사님이라고 뭐돈안 받을 때도 있고요. 뭐 엄청난 뭐 디스카운트를 해주기도 하고 시키지 않은 요리를 막또 올려주기도 합니다. 그러니 뭐더안 가게 돼요. 이뭐 혹시 뭐 부러운 사람들이 목회자의 길로 오십시오. 뭐안 그래도 요즘 이 교육부서 사역자 구하기 어려워갖고 애먹는데 얼마든지 도와드릴 테니까 빨리 오십시오. 하여튼 이런 건 주인 마음입니다. 주인 마음. 바울은 이를 어떤 예를 듭니까? 추어탕 주인이 아니고 우리 수요일날 살펴볼 본문인데 보면 토기장이 유명한 토기장이 비유들지요. 이 논리를 지금 바울이 좀 쉽게 설명하려고 들려주는 비유가 토기장의 비유입니다. 이 간장 종지가 왜 나는 국그릇으로 안 만들어주냐? 토기장이한테 비난할 수 있습니까? 뭐 우리가 저도 뭐 키가 작지만 왜키 작게 만들어줬냐? 비난할 수 있습니까? 국그릇이 토기장이한테 나는 왜 고려청자같이 감상용으로 예쁘게 안 만들어주고 맨날 국하고 이도 빠지게 막국 담기 이래 만들어줬냐? 비난할 수 있습니까? 말안 됩니다. 만드는 사람 마음 아닙니까? 아이들 그림 그리는 거 보세요. 누구는 예쁘게 그려주고 누구는 못생기게 그려주고 그 자기 마음이거든요. 낚시하면 나한테 잡히는 물고기 말고는 다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잡힌 물고기 억울할 거 있습니까? 꼭 경찰한테 잡히면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있죠. 왜 나만 잡냐고. 나 앞차 따라갔는데 앞차도 과속하고 있지 않냐고. 나도 앞차 따라 과속했을 뿐인데 왜 앞차는 안 잡고 나만 잡냐고. 바보 같은 말 아닙니까? 그런 바보 같은. 이뭐 닥치고 정치라는 책도 있던데요. 이런 사람 그냥 닥치고 벌금입니다. 경찰이 설명해 줄 필요 없어요. 아, 왜 앞에 차는 안 잡고 당신만 잡히셨는지. 아, 그거 닥치고 티켓 끊으면 됩니다.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하나님 주인이시고 하나님 선하시잖아요. 사람은 악하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바울은 모세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본문 15절입니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은 뭡니까? 우리 뭐 동그라미 땡땡 쳐놔야 되는 말은 여기서 내가입니다. 내가. 1인칭 주어. I.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자기 소개하실 때요. 1인칭으로 소개하셨지요. 정말 그 독특한 자기 소개 아닙니까? 1인칭으로 1인칭 소개하는 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나다는 말이죠. I am who I am. 누구도 원래 소개 못하죠. 나는 나다 하면 저 정신병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죠. 1인칭으로 1인칭 소개. 내가입니다. 내가 했다는 겁니다. 내가 만들었다. 내가 선택했다. 이 16장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16장을 가면은 그 원하는 자도 아니고 16절이죠, 지금. 예. 원하는 자도 아니고 그 다른 박질하는 자도 아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의 의지나 노력과 상관없다는 겁니다. 구원받고 싶어 가지고 목이 말라 막 애타는 심정을 가진 사람도요. 하나님 버리시면은 그 버림받은 자입니다.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한평생 목만 말라가지고 구원을 찾아다니다 말지요. 아니면 애써서 선행하고 막 희생하면서 모든 사람의 이 귀감을 사는 그 인생도요. 하나님 택하시는 기준과 전혀 상관없다는 겁니다. 원하는 자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도 아니라는 겁니다. 노력하는 자도 아니고 의지를 가진 자도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요? 그냥 하나님 택하신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 바로 옆그 십자가에 달린 그 인간요. 그 인간 어떤 인간입니까? 그 한평생 했던 짓거리 해봐야 강도 짓거리 해가지고 사람 죽이고 여자 강간하고 다니고 이런 자 아니었습니까? 이런 자가 마지막에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논리의 그 가장 정점에 있는 사건이 그런 사건 아닙니까? 이게 억울한 일입니까? 억울한 일인 것 같으면 뭐잘 다니는 직장 집어치우고 뭐 고시상 해가지고 뭐 1,000원 할인 받고 뭐 목사 해가지고 한 접시 더 먹으면 되겠네. 그 문제가 그게 아니잖아요. 누구한테 100%의 권한이 있는가? 이니셔티브를 누가 갖고 있는가입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이게 나는 사실 자꾸 나는 의로운 사람 같이 조금 느껴지는 그 마음이 있으니까 불만과 의심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강도 같은 때려 죽일 놈이라 생각하면요. 우리 이 말씀 들으면 그저 감사가 나옵니다. 내 인생을 자꾸 나보다 나쁜 사람하고 대조하지 말고요. 나보다 나은 사람하고 한번 대조해 보세요. 예수 안 믿고 온 인류의 귀감으로 살다가니 마하트마 간디 이런 사람. 아니 하나님이 그런 사람 말고요. 내 인생 택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 이 몸둘 바를 모를 은혜 아닙니까? 결국 감사만 남습니다. 이 예정론의 결국 감사예요. 감사. 불명, 불평, 불만, 의심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자격 없는 자에게 부어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 내가 선택받을 자격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저 감사하다. 나를 잡아주셨어. 감사가 나오지 않는 것은요, 내가 그 교만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 원래부터 구원받을 요소가 있었다는 이 무의식적인 생각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내 인생이 원래 쓰레기 같고 약진하는 살인자와 같았다 생각하면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하나님 나를 구해주시고. 바울도 실제로 그 살인자이기도 했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의 가장 밑바닥을 본 사람만이 사실 이 은혜에 감격할 수 있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예수님 우리 인생의 이 밑바닥을 보여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것이요, 누구든지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간음한 것이요. 자기 밑바닥을 정말 정직하게 깊이 들여다보면요, 이 살인자의 모습 보입니다. 간음하는 자의 모습이 보입니다. 도적놈이 한놈 보입니다. 그런 나를 선택하고 불러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또한 자녀 삼아주신 것,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 살려놨더니요, 보따리 내놓으라 한다 하지요. 이러한 교리 앞에서도 꼭 그런 자들 나옵니다. 다른 사람 왜안 구해주세요? 저 사람 착한데.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대통령도 그 사면권 있잖아요. 대통령 권한이지요. 특권으로 이 사면해줬더니 감사할 생각은 아니고 왜 내하고 같이 있던 감방 동료 착했는데 왜그 사람은 사면 안 하냐고 대통령한테 따지는 꼴입니다. 정신 나간 사람이지. 여전히 안에 자기 의가 살아있거든. 자기가 그런 요구를 할 권한이 있다. 내가 그런 말을 할수 있는 그 권한이 있다 생각하니까 입이 살아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유의 주인으로 온 우주의 옹기장이로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지금 막 마구잡이식으로 선택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 그 선택의 이유를 하나씩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선택한 성도들에게 그 이유를 삶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우리 그걸 뭐라 부릅니까? 사명이라고 하죠. 발견해 나가는 것이고요, 깨달아 나가는 겁니다. 5년 전에 깨닫지 못했던 나에게 주신 사명 깨달을 때 있잖아요. 10년 전에 못 깨달은 거 깨달아 있고, 지금 못 깨닫는 것도 앞으로 5년 뒤, 10년 뒤에 깨닫는 거 있고. 우리도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요, 날마다 각자의 사명을 깨달아가면서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해가는 갈보리 공동체를 꾸며가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운 주님, 우리를 지으신 당신께서 당신의 뜻대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그 이유를 우리 삶 속에서 점차 깨달아갈 때에 무엇보다 겸손으로 순종하는 마음 주시고, 지금은 보이지 않더라도 장차 보게 될 당신의 뜻을 기대하는 심정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말 또 궂은 날씨 가운데도 예배하는 마음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 자리를 통해서 그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